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에 11,955kHz로 새벽 2시 30분에 15,530kHz로 새벽 5시에 9,700kHz로 3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표준시로 새벽 4시에 9,765kHz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1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4월 23일 일요일 심판의 시간의 중요성.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은 선과 악 사이의 오랜 쟁투의 정점을 보여준다. 반역한 천사 루시퍼는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지혜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하나님이 우주를 관리하시는 방식이 불공평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성품을 둘러싼 이 논쟁의 한가운데에 있다. 계시록 14장 7절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영원한 복음이 전해진 직후 첫째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영원한 복음과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첫째 천사의 기별의 두 부분인 복음과 심판은 불가분의 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영원한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심판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영원한 복음만이 심판 때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복음의 일부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심판 동안 타락하지 않은 세계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드러낸다.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과 법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에 대해 말한다. 심판은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해결책의 한 부분이다. 우주의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사탄의 참소를 십자가에서 답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는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음을 공개하시고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끄실 것이다. 하늘의 기록이 열릴 것이다. 그것은 무한하고 세밀하고 정확하고 상세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온 우주는 성령의 간구하심과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베푸신 구원에 비추어 우리가 내리는 선택을 살펴보기 위해 잠시 멈출 것이다. 교훈입니다. 심판 때가 가깝다는 기별은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다. 심판 때가 가깝지만 영원한 복음은 소망과 용기를 준다. 묵상. 영원한 복음이 선포된 후에 심판의 기별이 전해진 것은 심판의 두려운 시간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시편 51편 1에서 4절, 특히 4절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이 구절들은 심판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줍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율법은 인류를 심판할 표준이 됨.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의의 위대한 표준이 될 율법의 원칙을 실제로 생애 가운데 적용하셨으며 그 표준은 심판이 베풀어지고 책들이 펴지게 될 그 큰 날에 모든 인류를 심판할 표준이 될 것이다. 인간에게 공급된 주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단 한 영혼도 천국을 상실할 필요가 없다. 누구든지 노력함으로써 품성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새 언약의 근본적인 기초가 되게 하였다. 가려뽑은 기별 1권 212. 하나님, 악과 강포가 가득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죄인은 심판을 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심판대 앞에서 은혜로 의롭다 선언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희망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로 인해 충격과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로 인해 충격과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22장 18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로 23절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두비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연고로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전하리라 하니라. 우린 지난 시간에 이해되지 않는 일로 인해 충격과 분노에 사로잡힌 이 아비아들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대답을 살펴봤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대답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만 행하시는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상대적 개념의 하나님처럼 사람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보복하시고 벌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면 그는 최악의 선택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언제나 사랑으로만 대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주신 의지의 자유로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인한 모든 결과들조차도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책임지시는 표현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의 품성 속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볼 때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말씀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선택의 결과를 책임지시는 표현법으로 창조주의 사랑으로 품성적 표현으로 기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벌을 주기 때문에 오는 보복이 아님을 우리가 늘 하나님의 품성 안에서 확신해야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를 좀 보겠습니다. 둘째입니다. 둘째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지구가 선악의 대논쟁의 무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지구가 선악의 대논쟁의 무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충돌이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권에 의심을 가진 존재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보좌 곁을 지키던 루스벨의 마음에 의심의 싹이 틔워졌습니다. 이 논쟁을 성경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씀이 하늘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대논쟁에서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적 표현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품성적 진실된 책임지시는 사랑의 표현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루스벨이 전쟁을 벌인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신 창조주이시고 루스벨은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통해서 만들어진 천사이기 때문입니다. 싸움은 양편이 어느 정도의 그 위치가 되어야만 싸움이 됩니다. 생명에 있어서 창조주에 의해서 의존되고 있는 천사가 하나님과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이라고 표현했고 싸운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어 쫓았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어 쫓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루스벨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표현법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내어 쫓은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나가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논리에 대하여 천사의 일부들이 그의 말을 따랐지만 더 이상 그의 논리에 대하여 기교리는 하늘의 존재들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늘에 있을 필요를 못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하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스스로가 자신의 생각대로 하늘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하나님이 쫓아내심으로 나간 것처럼 표현하셔서 사단이 한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책임 있는 사랑의 표현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법에 익숙하지 못한 독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실적 표현까지도 함께 첨부해 놨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같은 사건을 12절에서는 지금 본 것처럼 사단이 내려갔다고 표현했지만 같은 사건을 9절에서는 하나님이 내어 쫓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글로만 보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성적 표현으로 생각해 보면 둘 다가 맞습니다. 마귀가 스스로 내려간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사실적 표현으로만 그쳐지는 걸 원치 않고 하나님의 품성대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내어 쫓았다라고 표현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논쟁에서 하나님은 미가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미가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사용하신 이유는 루스벨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여 하나님과 맞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루스벨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루스벨은 천사장으로서 창조주께서 천사들이나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모든 빛을 받아 그들에게 전달해주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천사장으로서의 위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큰 빛을 받아보니 생명의 빛인 지혜 속에는 위대한 지식과 절대적 사랑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루스벨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은 그 위대한 빛 중에서 실로 광대한 지식들을 배워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그 지식은 너무나 엄청나서 그 지식 속의 이론만으로도 충분히 이 우주는 존재되고 통치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만은 지식처럼 배워서 독자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것이어서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은혜로 주실 수 있는 창조주로서의 고유 능력이며 본성이며 본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은 피조물이 받아들여 반응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그 사랑을 독자적으로 소유할 수는 없는 것이 창조주와 자신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식만이라도 하나님과 동등할 정도로 공유하게 된 루스벨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자적으로 가질 수 있게 된 지식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절대적 사랑을 공유하지는 못하고 있을지라도 지식면에서는 하나님과 거의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루스벨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고 확신하는 순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절대적 사랑, 즉 지혜에 관하여는 더 이상 알기를 거부해버린 순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루스벨은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절대적 사랑은 지식과 달리 피조물로서는 독자적으로 가질 수 없는 것임이 명확해진 이상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우주의 통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위대한 이론적 지식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도 통치력 차원에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우주의 통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루스벨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속성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그 절대적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피조물임을 부정하고 자신이 명확하게 믿게 된 영혼 불멸설에 근거하여 자기는 피조물이 아니며 창조되지 않은 존재라는 입장에서 분석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스벨은 자기도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영원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믿는 이원론적 입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활 속에서 실제 체험으로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이해하려고 했고 그 사랑의 실제적 가치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루스벨은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가지게 된 지식으로 지식적 분석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루스벨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지식적으로 분석한 결과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들이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은 끊임없고 끝까지 가는 절대적 사랑임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가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사랑임을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것은 숫자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을 뜻하는 일곱이 70번씩 일곱이기 때문에 완전히 용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완벽하게 용서하는 사랑임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기는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악으로 악을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용서하고 그리고 선으로 이기는 사랑임을 알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 그가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를 모르는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사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일곱 번째, 그가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은 죄가 많은 곳에 오히려 은혜를 더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주신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은 고린전서 13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성내지 아니하며 온유하고 오래 참는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루스벨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시며 조건 없이 주시는 깊고 위대한 불변하시는 절대적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창조주만이 가질 수 있고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무한한 사랑이었습니다. 피조물의 상대적 유한성으로는 창조주의 이 절대적 무한성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비길이라 결심하며 스스로의 이원론으로 자기가 피조물임을 거부해버린 교만해진 사단의 마음은 창조주의 사랑에 감동되어 감사와 기쁨에 넘쳐 순종케 하는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한 그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이원론적 입장에서 자기 위치를 상승시켜 하나님과 비기려는 목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이원론적인 절대적 사랑을 이원론적 분석으로 도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루스벨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원론적인 절대적 사랑을 이원론의 도마 위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지식적으로 분석한 결론은 하나님을 창조주이심을 부정하는 영을 불멸설의 논리로는 자기도 하나님처럼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하던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결론으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무의미해졌고 따라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한하신 절대적 사랑은 자기의 존재 자체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게 되어버렸고 오히려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루스벨이 이렇게 이원론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하는 이원론적 분석으로 내린 결론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 했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사랑을 중단하시고 냉정하셔야만 우주의 질서가 잡힌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의 모든 죄를 책임지셔서 죄지은 피조물들에게 내리셔야만 될 형벌이 없으시다면 인간들이 형벌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원론이 영혼 불멸설 차원에서 영혼 전부터 독립적인 혼으로 존재하고 있던 죄인들은 각자 자기들의 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영혼 지옥설입니다. 죽지는 않지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하여 죄의 책임을 그 자신이 져야 된다면 그것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의 분석의 결론은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했지만 두려움이 있어야만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절대적 사랑은 우주 정부의 질서 유지에 전혀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정성이 결여되어 권성징악적인 사단이 생각하는 공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주 정부의 안정유지에 위험하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루스벨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창조주에게 대항하는 반역이 일어난다면 온유하기만 하신 창조주의 사랑은 그 반역 앞에서 그 사랑 때문에 굴복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창조주께서도 어쩔 수 없이 절대적 사랑을 포기하시고 사랑이 분노로 바뀌어 반역 세력을 강제 진압하여 선하지 않은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경우라도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자신의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자이면 너무 쉬운 승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추측대로 무력을 사용하시게 될 후자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절대적 사랑, 즉 원수에게도 무조건 참으시며 성내지 않으신다는 그 사랑은 거짓일 뿐임이 드러나 위선적인 창조주임이 증명되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대적 사랑의 주장이 옳았음이 더불어 증명되는 큰 승리를 이룰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사단은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의 안전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이므로 그 위험하고 모순된 사랑과 그 절대적 사랑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제거하여 버리는 것이 온 우주와 천사들과 우주 전체의 안전을 위하여 유익하며 합당하다고 믿고 그것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루스벨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합리적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의 상대적 개념의 사랑을 하는 우리의 품성으로 보면 사단의 말에 동조할 수 있습니다. 틀리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들도 사단의 이 말에 동의하게 됩니다. 사단의 논리가 우주 앞에 제시되었지만 그 진상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단의 논리를 우주 앞에 다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사단이 선택한 대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의 선택대로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 없어지게 되면 여전히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끊임없이 생겨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구를 통해 사단이 꿈꿨던 그의 생각이 펼쳐질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게 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지구는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무대가 된 것입니다. 사단이 꿈꾸는 그의 논리가 펼쳐질 수 있는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선과학의 논쟁의 무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사단이 꿈꾸는 세상을 6천년의 시간을 통해서 남김없이 보여지게 되므로 과연 사단의 말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품성이 바른 것인지를 온 우주와 그리고 그곳에 있는 거민들과 천사들이 보고 판단하기까지 하나님은 이 지구를 실험 무대로서 활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을 속였던 동일한 전략으로 이 땅에 이 지구에 만들어진 여자를 속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그리고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이 가진 그 논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할지라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함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어도 스스로의 생명으로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가진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식까지 접근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논리였습니다. 사단의 이 말은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품성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면 그에게 의존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너의 행복을 찾아 하나님처럼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으라고 여자에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맞서는 하나님의 전략은 사람이 선택한 모든 것을 책임지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지의 자유의 선택에 대하여 벌 주시는 분이 아닌 그분의 절대적 사랑 그대로 우리에게 벌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며 사람의 선택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을 자신의 영원한 죽음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가진 그 품성이 무엇인지를 우주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단이 이 지구의 이 무대 속에서 각자의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단이 임금인 이 지구에는 이해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기 위하여 이해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부정하게 만들어서 결국 자기처럼 모든 존재들이 사망 속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놀라지 마시고 사단이 임금이 되어버린 이 지구 속에 그의 뜻을 펼치기 하여 사단이 일으킬 수 있는 일임을 알기에 놀라거나 당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결국은 사랑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장 임봉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진리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던 LNG 화이시 글을 쓸 때 도왔던 문필 조력자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LNG 화이시 고용했던 문필 조력자들의 주요 임무, 1차적인 임무는 엘렌 화이트 부인이 6필로 쓴 원고를 먼저 타자기로 옮겨 친 다음에 규정된 안내 지침에 따라서 편집적인 교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타자기로 친 원고를 또 교정한 원고를 엘렌지 화이트에게 다시 건네주면 그녀가 변경이나 또 추가 사항이 필요할 경우에는 행간에다가 6필로 표시를 했습니다. 현존하는 많은 편지들과 원고들의 행간에 들어있는 이런 화이 부인의 6필로 쓴 메모가 그녀가 얼마나 주의깊게 모든 문장을 하나하나 읽고 검토했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거입니다. 변경하고 수정할 사항이 너무 많다면 문필 조력자는 원고나 편지를 다시 타자한 후에 그것을 메일로 보내거나 인쇄에 붙이기 전에 엘렌 화이 부인이 그 다시 타자한 원고를 다시 또 검토했습니다. 모든 편지나 원고, 또 기사, 또 책의 장들을 읽고 하나하나 검토하는 것이 그녀의 아주 중대하고 또 습관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다 승인한 문건에는 그녀가 친필로 최종 사인을 했습니다. 여러 원고를 만들 때는 사인 도장을 사용했지만 원본에는 그가 친필로 사인을 했습니다. 그녀가 여행할 때는 대개 그녀의 비서 가운데 한 사람이 동행했습니다. 동행하여 그녀가 한 공중 연설들을 앉아서 속기했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문필 조력자들이 따른 편집 과정은 저작을 적절한 문법적 형태로 교정하고 또 자료들을 그 배열을 또 재배열하고 또 적절하게 조합하고 또 편찬하여 새로운 어떤 문학작품으로 만드는 아주 더 훌륭한 문학작품으로 만드는 복합적인 일을 했습니다. 여러 경우에 원고와 또 편지들은 간단한 편집을 거치면 됐지만 그녀가 급하게 쓴다든지 또 시간적 압박을 받는 상태에 쓰면 더 많은 실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경험 많은 일꾼들은 사상이 분명하고 충분하게 표현된 한 원고에서 문장이나 단락이나 일부를 취하여 동일한 사상이 그다지 분명하지 않게 표현된 다른 원고와 그것을 바꾸거나 융합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상은 절대로 고치거나 자기의 생각을 첨가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엘렌 화이트는 약 20여 명의 문필 조력자를 채용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화이트인의 문필 조력자가 메리언 데이비스라는 분이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적 있죠? 이 사람이 어떤 책을 화이트인 대신 썼다고 하는 잘못된 주장도 제기되었죠. 메리언 데이비스가 가장 인정받는 문필 조력자였습니다. 그 밖에 또 알려진 몇 사람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C.C. 크리슬러, 세라 팩, 엘리저 번햄, 페니 볼튼, 매기 브리, 미니 호킨스, 넬리 드리 일러드, 에밀리 캠벨, 도어스 E. 로빈슨, 루킨들 홀, 애들리어 벤 혼, 애너 헤일 로이스, 에머 스터기스 프레스컷, 메리 클라프 등등입니다. 이 밖에 단기간만 봉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여러 경우에 그녀의 집에서 함께 살았고 그녀의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는 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엘렌 화이트 스스로 자신의 호주면에서 일꾼들에게 싹쓸 지불했습니다.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면 예를 들어서 페니 볼튼 같은 해고당한 문필 조력자죠. 페니 볼튼 같은 경우에는 엘렌 화이트의 필경사들과 문필 조력자들은 그녀의 지시를 양심적이고 충실하게 따라 스스로 사상을 바꾸거나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페니 볼튼은 예외의 경우죠.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자꾸 자신의 문장으로 바꾸고 이런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엘렌 화이트이 그녀를 사임했습니다. 파이어 했습니다. 그들이 그녀의 육필 자료를 읽는데 오해가 있을 수 없었고 그녀는 타자 원고를 습관적으로 살펴보고 최종 승인을 하기 전에도 필요하면 어떤 수정이나 조정이든지를 가했습니다. 이러한 후에만 최종 원고를 인쇄에 붙이든지 개인이나 단체에 보내는 편지로서 우편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철저한 검토를 거친 후에 이렇게 한 것이죠. 넬리 드루 일러드라는 문필 조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일꾼들은 모두 최종 승인을 받고 메일로 보낼 준비가 된 원고를 보호하여 그것에 하나의 펜이나 연필도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이 원고에 수정을 가할 수 있었지만 그들 중 한 사람도 그렇게 하고자 하지 않았고 다만 다른 방식이 아니라 엘렌 화이트이 원하는 대로 모든 단어가 그대로 있기를 열렬히 바랐다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죽은 후에 더 이상 그녀가 비서들에게 필요한 지도를 해주고 최종 형태의 원고를 읽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집 조력자들의 일은 철자나 문법적인 구조를 교정하는 데만 제한되었습니다. 다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살아있게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철자나 문법적인 잘못된 문법만을 교정하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이들의 책무에는 그녀의 저술에 대한 해석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 불분명한 경우에 편집자가 그 의미를 이해하는 대로 그것을 고치려기보다는 그 구절을 있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어떤 구절들은 불명확한 그런 구절도 있다는 말이죠. 현재 엘렌 화이트 유산관리위원회는 1915년에 취해진 편집 지침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유언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편집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문필 조력자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좀 일단락하고 다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자주 제기되었습니다. 엘렌 화이트 이상 가운데서 그녀의 죽은 남편과 이야기했다고 말한다고 어떤 사람들이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 부인이 강신수를 접했다. 이런 주장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엘렌 화이트를 반대하는 문서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런 것들에 신뢰를 두지 않지만 저의 주의를 끌었던 것은 엘렌 화이트 이상 중에서 죽은 남편과 이야기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 그런 설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엘렌 화이트의 이 꿈에 대한 이야기가 두 곳에 있습니다. 두 곳에 출판되어 있습니다. 예, 전기와 또 원고 선집에 들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엘렌 화이트를 비평하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에는 몰래 숨겨놓았다가 그녀에게 결정적으로 치명상을 주는 그런 증거가 드러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화이트는 늘 어떤 것을 숨겼다가 은폐시키고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엘렌 화이트의 생애에서 나온 흥미있고 전적으로 이해할 만한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삶의 동반자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을 법한 것이라고 생각한 이야기입니다. 엘렌 화이트 부인이 제임스 화이트가 죽은 다음에 그를 그리워하는 그런 가운데서 또 다른 역사적인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신 것입니다. 자, 꿈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엘렌 화이트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서 제임스 화이트가 꼭 살아서 돌아온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꿈속에서 남편과 함께 계속 머물렀으면 하는 자연스러운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그녀가 표현한 것처럼 그저 꿈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떤 기별이 들어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녀가 이 꿈을 꾸기 전에 기도했었고 남편을 여의고 참 외로웠었고 또 많은 막중한 업무 때문에 그가 피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비평가들은 그 꿈을 죽은 자와 교통하는 일종의 강신술처럼 묘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꿈이 일반적으로 자주 그렇듯이 그 꿈도 매우 생생했고 사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엘렌 화이트이 깨어난 후에 한 어떤 회고에서 그녀는 제임스 화이트와 실제로 이야기했다나 했다거나 혹은 그의 영과 소통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꿈에서도 그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당신이 죽은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땅속에 묻히는 것도 보았어요.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 당신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고 예전처럼 함께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는 강신술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을 표현하는 것이고 부활에 대한 그녀의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부활이 아니라면 화인 여사의 소망대로 그들이 예전처럼 함께 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만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를 비평하기 위한 근거를 찾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녀의 꿈 이야기를 인간적인 정에 호소하는 또한 슬픔에 잠긴 엘렌 화이트의 마음 아픈 이야기로 읽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주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녀의 주의를 사로잡는 방식으로 그녀와 교통을 했습니다. 그녀 자신도 그 꿈이 실제로 제임스 화이트 자기에게 나타났음을 의미하는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단에게 전하는 것을 본 꿈을 기록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꿈들이 있죠. 그 꿈은 어디서 왔습니까? 꿈에서 보인 그런 일들이 실제로 삶에서 일어난다면 기분 나쁜 일로 생각됐지만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하면 안 될까요? 꿈속에서 그런 일들은 의미를 갖게 되었고 그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꿈이 주어진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의 꿈도 마찬가지 어떤 교훈적인 꿈이었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일이 아니라 엘렌 화이트는 제임스와 대화한 게 단순히 꿈이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꿈이 하나님의 지도를 구한 그녀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왔다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그녀가 이 꿈을 꾸기 전에 많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의 상한 당한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 때문에 기도했었습니다. 그녀는 꿈에서 깨어나 그 꿈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한 후에 하나님께서 최근 남편의 죽음과 관련된 상황에 적절한 기별을 전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남편이 죽은 후에 대총회장 버틀러가 대총회에 참석하라고 다그치고 그녀가 지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지쳐있는 상황인데도 자꾸 대총회에 참여하라고 다그쳤습니다. 당시 대총회를 참여하려면 오랜 시간을 여행해서 가야 됐기 때문에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 꿈의 배후에 깔려있는 이슈였습니다. 이 편지에서 꿈을 묘사한 부분이 끝난 직후에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꿈 얘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두 번의 대총회를 참석했고 형제들이 기뻐하긴 했지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런 모임들을 통해 확인한 것은 나의 마음의 고통과 근심에 대해 나의 착한 형제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화이 부인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회의를 참석했는지를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걸 알았다면 또다시 내가 대총회에 참석하고 내 마음이 상하여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나를 몰아붙이진 않을 것이다.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셔서 나에게 그런 부담을 조금도 줄 수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윌리와 엘렌지, 윌리는 이제 엘렌 와이스의 아들입니다. 윌리와 엘렌 와이스는 주님께서 이 꿈을 통해 그녀가 건강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임박한 대총회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것이 바로 꿈의 배후에 있는 역사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이 꿈이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며 대총회에 참석하는 무거운 부담을 덜어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다음에 더 많은 외로움과 또 힘겨운 상황, 또 무거운 부담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이 꿈이 나온 것입니다. 그녀의 생각에 이 꿈은 단순히 하나님의 지도를 전달하는 그분의 매개쳤을 뿐이지 어떤 실제로 영과 교통하거나 하는 강신술이 아니었습니다. 꿈의 이미지가 사별한 남편과 관련되어 기별을 더 힘있게 했던 것입니다. 보고 싶은 남편이 나와서 어떤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한 것입니다. 특별히 엘렌 와이스의 글 전체의 더 넓은 문맥을 보면 그녀는 죽은 자와 교통하는 게 성경과 명백히 위배되는 일이며 사탄적인 기만이라고 믿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엘렌 와이스의 글들을 찾아보면 간단하게 강신술이나 죽은 자와 교통함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찾아보면 그녀가 죽은 자와 교통하는 일체의 형태를 얼마나 강력하게 반대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청년 시절에 그녀가 처음 조건적 불멸에 대한 성경적 교리를 받아들인 때로부터 죽음이 부활할 때까지 무의식의 상태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죽은 자와 교통할 수 없다는 것을 시종일관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각 시대의 대쟁투 34장, 죽은 사람들이 우리와 교통할 수 있는가라는 장에서 그녀가 영원불멸 사상을 거절했고 죽은 자와 대화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적인 기만에 빠지는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명백한 전형적인 예예요. 각시대 대쟁투 34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꿈 얘기를 갖다가 화이프인이 강신술을 죽은 자와 교통했다 하는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